예, 열왕기 학원 오늘은 5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엘리사가 예언자 엘리사가 아람의 장수 나만의 나병을 고쳐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의 장수죠. 아람 임금의 군대의 장수 나만이 나병에 걸립니다. 아람군이 잡아온 이스라엘 소녀 하나가 나만의 아내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예언자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예언자가 그런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하죠. 아람의 임금이 나아만을 대신해 이스라엘 임금에게 나병을 고쳐달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임금은 침략의 빌미를 만들기 위한 술책을 여깁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임금은 이 편지를 읽고 옷을 찢으면서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시는 하느님이란 말인가 라고 하면서 결국 이 사람들이 함정을 걸어서 고쳐주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언자 엘리사는 그 소식을 듣고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임금에게 청합니다. 나아만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이 엘리사 예언자를 찾아갔는데 예언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얼굴을 대면하지도 않고 심부름꾼을 시켜서 말만 전합니다. 그냥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것이다 라는 전가를 전합니다. 나아만은 이 단순한 처방에 자신을 홀대한다라고 생각해서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지만 그의 부하들이 아니 예언자가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을 시켰어도 하시지 않았겠냐라며 어차피 뭐 해보고 가는 거 뭐 어려울 거 없지 않느냐 해서 전갈대로 해보자고 제안을 하고 나아만이 요르단강에서 몸을 7번 담그자 나병이 씻은 듯이 낫게 되죠. 나아만은 기뻐하면서 예언자에게 돌아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거듭 만남을 거절하죠. 나아만은 이 치유를 통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갖습니다. 17절 그러시다면 나귀 두 마리의 실을 만큼의 흙을 이 종에게 주십시오. 이 종은 이제부터 주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자기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아만의 이야기가 유명한 이유는 바로 복음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루카복음 4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라고 합니다. 선민사상에 써져 있던 유다민족만을 하느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그 사상에 써져 있던 유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하신 일침이죠. 그래서 신앙과 구원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의 노력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의 안에서 얻어지는 것임을 예수님은 이방인 나아만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를 하신다라는 거죠. 6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사로잡다 합니다. 엘리사는 뭐 앞서서도 그랬지만 지금도 전투에 깊이 개입합니다. 그런 적군의 위치를 미리 이스라엘 군에게 알려줘서 승리하도록 하죠. 그리고 단지 기도한 게 아니라 전략상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합니다. 아람군은 이스라엘 군의 뒤에 엘리사 예언자가 있음을 알고 그를 또 사로잡으려고도 하는데 아람군이 예언자를 포위했는데 하느님의 군대가 그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7절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님, 저 아이의 눈을 여시어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 종이 보니 군마와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온 산에 가득하였다라고 합니다. 환시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엘리사는 그 군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서 사마리아로 끌고 갑니다. 그들은 몰살당할 뻔했지만 엘리사는 왕에게 건의해서 그들을 풀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예언자로서의 어떤 강력한 권위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다분히 구약적이고 이 신명기 신학의 바탕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앞에서 그 모압민족과의 전투에서 이방신에게 패배했던 전투 기억하실 겁니다. 그 왕이 자기 이방의 모압의 왕이 아들을 맏아들을 바치자 그 이방신의 어떤 어둠이 덮쳐서 이스라엘이 쫓겨났다. 그 전투요. 그 전투에서 이방신에게 패배한 부분에 대한 보충을 하고 있는 듯한 인상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장에서 엘리사의 활약은 또 다음 이야기에서도 이어지는데요. 6장 24절에서 31절 포위된 사마리아가 굶주림의 허덕이다. 구약 당시에 이 전쟁과 전투의 잔인함과 가혹함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람 군대는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오고 수도 사마리아는 포위를 당합니다. 식량이 모자라게 되자 백성들은 사람을 잡아먹었다라고 합니다. 28절에서 29절 그러면서 임금은 그 여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다. 여자가 대답하였다. 이 여자가 저에게 당신 아들을 내놓으시오. 오늘은 당신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읍시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이튿날 제가 당신 아들을 내놓으시오. 잡아서 같이 먹읍시다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사마리아의 급박한 상황을 극적으로 전하고 있는 이야기죠. 구약성서에는 이런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임금은 이 모든 탓을 엘리사에게로 돌립니다. 그가 아람의 군대를 그대로 돌려보낸 바람에 지금과 같은 위기가 닥쳤다라고 임금은 이제 그 탓을 엘리사에게로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위중한 상황에서 예언자를 죽이려고 해서 그 책임을 예언자에게 물어서 왕의 부담, 정치적인 부담을 덜려고 합니다. 7장 3절에서 20절 아람군이 진지를 두고 달아나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느님은 당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에서 7절 주님께서 아람군 진영의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대군이 쳐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게 하셨던 것이다. 그래야 아람군은 서로 이스라엘 임금이 히타이트의 임금들과 이집트 임금들을 고용해서 우리에게 쳐들어오는구나 하며 해질녘에 일어나 천막과 군마와 나귀들을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둔 채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쳤다라고 합니다. 엘리사 예언자가 이런 예언을 했을 때 믿지 않고 헛소리를 한 임금의 무관이 있는데 그 무관이 죽게 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 말의 무관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여신다는들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느님의 사람이 그대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요. 그러나 먹지는 못할 것이요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일이 그에게 일어나 그는 성문에서 사람들에게 밟혀 죽고 만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의의 하느님 안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무서운 하느님의 모습을 또 발견하고 있는 이 열왕기 학원의 모습이죠. 예, 그래서 정의의 하느님과 무서운 하느님이 같이 작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정도 잘못이 죽을 잘못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하는 벌을 무서운 하느님이 인간에게 내리시죠. 자, 8장 7절에서 15절 엘리사와 아람 임금입니다. 아람 임금이 병이 들자 예언자 엘리사에게 치유를 청합니다. 왜 엘리사에게 치유를 청했을까요? 그 임금이 앞서서 자기 장수 나아만이 나병을 고쳤던 그 장면을 아람 임금이 보았겠죠. 그래서 엘리사가 영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나이인데 병이 드니까 엘리사에게 청을 한 겁니다. 임금은 하자엘이라는 인물을 시켜서 정가를 보냅니다. 엘리사는 이상한 답을 이 임금의 사신 하자엘에게 아람 임금입니다. 이방인 임금이죠. 하자엘에게 합니다. 10절에서 11절 엘리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돌아가서 임금님께서는 회복되실 것입니다 하고 전하시오. 그러나 그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어. 그러고 나서 하느님의 사람은 하자엘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얼굴을 똑바로 하고 그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는 심부름꾼으로 온 하자엘의 속을 간파합니다. 이 정도 중요한 일에 아람 임금이 자기 목숨이 걸린 일에 보낸 심부름꾼이라면 임금이 아주 신이 많은 신하였겠죠. 근데 이 하자엘은 다른 속을,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13절 하자엘이 개와 같은 이 종이 어찌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대가 아람 임금이 될 것임을 보여주셨어. 이 심부름꾼으로 온 이 하자엘은 아람 임금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그걸 꿰뚫어 본 것이죠. 그래서 일은 엘리사 예언자의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15절 그러나 이튿날 하자엘은 담요를 가져다 물에 적셔 임금의 얼굴에 덮어 죽이고는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엘리사 예언자로서의 또 권위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9장 1절 13절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임금으로 세우다 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이야기로 돌아온 거죠. 다른 아람 임금 얘기하다가 엘리사는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을 시켜서 예후라는 인물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위험한 임무죠. 이런 임무로 비유가 되는 게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랑 사실 똑같습니다. 사울왕이 있고 사울왕에게도 어엿하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사울왕과 아들들을 무시하고 하느님이 그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고 했죠. 그래서 사무엘도 그때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던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건 극히 위험한 임무죠. 거의 반역이죠. 그래서 반역에 동참하는 건데 선별된 젊은 예언자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후라는 인물을 찾아갑니다. 6절 예후가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젊은 예언자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임금으로 세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칩니다. 10절 그러고 나서 젊은 예언자는 문을 열고 도망쳤다 라고 합니다. 사무엘보다 훨씬 절박하죠. 사무엘은 그나마 판관으로서의 권위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젊은 예언자는 그만큼의 권위도 없었기 때문에 훨씬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그냥 주랭낭을 친 것이죠. 그리고 예후는 임금이 됩니다. 13절 그러자 그들은 재빨리 저마다 제 겉옷을 벗어 예후의 발밑 층계에 깔고는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라고 외쳤다. 이 예언자의 권위가 이 세속 권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래서 그 중세 어떤 유럽 종교 시대의 그 교황의 어떤 권위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9장 14절에 26절 하지만 이스라엘 임금 요람이 살아있죠. 예후가 이스라엘 임금 요람을 죽입니다. 예후는 곧장 반란을 일으키고 북이스라엘 임금 요람을 처단하려고 합니다. 요람은 아람 임금과의 전투에서 입은 상처를 치료하면서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었는데 15절 그런데 요람 임금은 아람 임금 하자엘과 싸울 때에 아람인들에게 입은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가 있었다. 예후는 요람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고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자신의 왕의 등극을 정당화하려고 하죠. 24절입니다. 예후는 활을 당겨 요람의 두 어깨 사이를 겨누고 쏘았다. 화살이 요람의 심장을 뚫고 나오자 그는 병거 바닥에 쓰러졌다라고 합니다. 26절 나는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 주님의 말이다. 내가 바로 이 밭에서 너에게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를 들어 그 밭에 내던져라. 나봇의 피는 그 누굽니까? 요람이 그 포도밭을 빼앗았던 그 포도밭의 주인이죠. 나봇을 억울하게 죽인 그 피값을 북이스라엘 임금이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9장 27절 유다 임금 아하지야는 그것을 보고 뱃 간 길로 도망쳤다. 예후는 그의 뒤를 쫓으며 저자도 쏘아라 하고 올랐다. 병사들은 병거를 타고 가는 아하지야를 이블라함 근처의 굴 오르막길에서 쏘았다. 아하지야는 무깃도로 도망쳤으나 거기에서 죽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임금 예후는 유다 임금 아하지야도 죽이게 됐죠. 예, 다음 시간 이제 그 남은 이세벨 여왕의 어떤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